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오로의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16장 9절에서 10절.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트로아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오로 사도는 밤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며 그에게 간청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시를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의 산악지역으로 일리리아와 네스토스 강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기원전 7세기경에 에데사와 펠라에 거주하던 왕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세운 속주입니다. 피리포스 2세 때 이곳은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지역이 되는데요. 기원전 293년 안티포스 2세 때 기원전 293년 안티도니드 가문이 통치권을 장악했고 마지막 왕 페르세우스는 기원전 168년에 로마의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마케도니아는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지지요. 기원전 148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기원 후 15년에서 44년까지 모에시아에 거주하는 황제 사절이 통치하다가 후에는 원로원 관할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시가 디리키온과 펠라 그리고 필리페에 건설된 바가 있지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필리페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도착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식민시, 동맹시 이런 것들을 좀 도시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의 식민시가 다리키온과 펠라와 필리페에 건설된 바가 있다. 여기까지만 좀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좀 뭐 지도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라디오니까. 그래서 좀 역사와 함께 지역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루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자, 즉시 바오로의 환시에 에게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오로와 그의 동반자들은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으로 이 환시를 식별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환시 또는 꿈, 이런 사적 계시들 이것을 잘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 루카는 바오로 사도가 본 환시,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을 이것은 성령의 뜻이다. 복음을 그 지역으로 옮겨가라는 것이구나. 사실은 소아시아 쪽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했던, 그래서 에페소를 향하려고 했던 바오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막으셨다.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선교단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낯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션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 지금도 기억을 하시죠? 1986년, 7년 이쯤에 아마 저도 그때가 이제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성소의 꿈, 사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제의 꿈, 성소. 이것의 어떤 결정적인 꼭 가야지 라고 하는 계기가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미션이란 영화죠. 그 포르투갈, 스페인, 이 남미 대륙을 놓고 영토 다툼을 할 때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과를 내쫓아야 되는 상황들, 이 과정에 이제 당시 힘을 잃어가던 교황청 추경이 파견되고요. 그 과정에 미리 선교하고 있던 예수의 사제들과의 어떤 갈등, 그 안에서 또 예수의 사제들이 현지민들과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 뭐 그 과정에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 미션이란 영화. 그러니까 유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가 있고 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그리스도교를 움직이고 있다가 남미, 아시아 이런 대륙으로 선교를 하러 간 것. 예. 그러나 유럽도 처음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바티칸에서 순교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이후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션이라는 영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선교단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갔다. 어찌 보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주의를 끌지 않는 사건이 이렇게 대륙의 역사에 그리고 세계사에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과 또 10절 사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화자죠, 말하는 이의 관점 속에 분명한 변화에 대한 오랫동안 변화를 오랫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사도행전 서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3인칭 시점에서 전하여 주었죠.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혹은 그들은 저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화자의 이야기, 화자의 인칭의 변화가 있다. 16장 10절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1인칭 시점에 이야기하는 사람, 화자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트로아스에서 루카 자신이 바오로의 선교단에 합류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카가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사건들 속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표현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 10절부터 인칭의 변화, 우리가 언급되면서 모든 사건에 루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매번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쓰지 않더라도 루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앞선 장면들까지 그들이라고 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루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든지 사울의 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물론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울의 회심은 바오로를 이때부터 따랐던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정말 순교의 현장까지 함께했던 루카가 그 함께 2차, 3차 선교행을 같이 하면서 또 감옥에서 있으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루카의 독창적인 자기 신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오로 사도 서간과 같은 내용을 구분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 뭐 사도회의에서도 티토를 데리고 갔느냐 안 데려갔느냐, 사도행전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라티아서를 봤을 때 티토를 데리고 간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차이점들, 루카의 독창적인 신학이 있는 겁니다. 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든지 결혼된 열두 사도의 자리를 다시 뽑는 과정에 마태아가 뽑혔다든지, 또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함께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들, 특별히 그 베드로 사도가 의회에서 신문 받고 또는 매질을 당하고 다시 공동체에 와서 기도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역히 기도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특히 예루살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내용들은 결국 바오로 선교단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실라스라든지 뭐 티모테오는 언급하기 힘들겠네요. 티모테오는 2차 선교행 때 리스트라에서, 데르베에서 합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라스가 이 모든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칭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건 뭐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칭,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16장 10절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루카는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 이 단락을 살펴보면서 많지 않습니다. 이 여섯 구절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안에서 어떻게 인간적 계획과 신적 이끄심이, 하느님의 이끄심이 상호 작용하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모습을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이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지면서 행하여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정과 달리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방문과 돌봄이라는 바울의 사목적 바람에서 취해진 두 번째 선교 여정이지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곳으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PCD 안티오키아, 리스트라, 그 다음 데르베, 이코니온 이런 곳에서 세웠던 교회의 신자들을 돌보는 것, 자부적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다,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했지요. 그 바람이 이런 두 번째 선교여행 첫 시작 부분에 있어 있었고, 이것은 인간적 계획입니다, 바울의. 하지만 성령은 이제 신적 계획, 신적 이끄심은 바울의 여정에 개입을 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합당하다 여기며 식별을 하죠. 마케도니아인이 도와달라는 그 환시를 식별합니다. 인지하고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계획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얘기를 잠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 환시에서 제시된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께서 열심한 기도와 순종적 경향을 요구하는 인간적 계획의 변경을 담은 그 거절을 드러내실 때 곧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고 조건 없이 따르는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자, 이러한 체험은 인간의 주도와 그 계획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쏟아부을 그 노력의 방향을 재설정하시고 우리가 처음 지녔던 의도보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권리를 마땅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의 이끄심은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자, 우리는 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디디고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오로 선교단.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이 단락에서 16장 11절에서 15절 떠올릴 수 있는 주제들 가톨릭 교회교에서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바로 가정교회, 가정의 세례입니다. 물론 필리피아에서 바오로 사도가 만나는 인물들의 어떤 공통적인 또 특성도 있는데 우선 뭐 여인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리디아는 여인과 함께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점 귀신 들린 처녀, 어린 하녀죠. 예. 어린 하녀, 여성들이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인물, 리디아와 그 필리핀 간수의 경우는 개종을 하는데 혼자만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모두, 온 가족이 개종했다, 세례를 받았다, 가정교회를 이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가 가정교회, 가정의 세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55항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원하셨다. 교회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가정이다. 초기부터 교회의 핵심을 이룬 이들은 흔히 온 집안과 함께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개종할 때에는 온 가족이 구원되기를 바랐다. 신앙이 된 가정, 이 가정들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교 삶의 작은 섬들이 되었다. 가정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의 집단이죠. 기초 집단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가정교회를 바탕으로 복음 선포를 떠나는 모습들, 복음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였다, 집단이었다, 기초 집단이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유럽교회에서 이런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그런 무브먼트들, 운동들이 있어요. 신심 운동단체들, 액션단체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자리를 잡고 또 서울교구에서는 이제 신학원까지 이제 형성이 된 네오카테코메나토라든지 이런 가정선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어떤 가정 중심,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들어와서 그 가정 성화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새 전도사의 길, 네오카테코메나토니까요. 새로운 가정 뭐 전도자의 길 뭐 이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부산교구, 인천교구, 또 서울교구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레넴토리스 마델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그 신학원이 서울교구에 형성이 되었죠. 이 무브먼트가 이제 보니까 그 사제 양성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힘을 또 지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오로 일행은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아주 빠른 속도인 이틀간의 항해.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이튿날, 사모트라키를 직행해서 이튿날이라는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네아폴리스로 갔다. 사실 뭐 이틀간의 항해지만 나중에 20장 6절에서는 5일 동안 걸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레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스에서 트로아스로 가는 반대 방향의 여행은 5일이 걸렸다. 지금은 가는데 이튿날인데 역방향으로 같은 길을 올 때는 5일이 걸렸다. 마케도니아 필리피 지방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스. 이 네아폴리스에서 필리피로 직행을 합니다. 루카는 필리피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지역의 속주 마케도니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필리피는 그 첫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퇴역한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관계로 로마 제국의 법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 필리피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절친했던 공동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필리피서 안에서도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 여러분들이 뭐 특별 시민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또 언급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이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식민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바로 사도가 바라보면서 친분적으로 또 나의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잘났다, 특별 시민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 점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이곳 필리피에서도 먼저 유다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유다인들을 찾았죠. 즉 회당을 갔었던 것,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선교 공식. 루카는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형성되기 위해서 성인 10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유다인 남성 10명 성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또 다른 암시로는 앞서 필리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식민시인데 퇴역한 군인들과 공무원이 많이 살고 있었다.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컸다. 그러니까 타민족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결코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화교들이 많이 자리를 잡죠. 어디를 가든 중국집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화교들도 발을 못 디뎠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화나 사고 관습이 강한 곳이죠.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군종 신부, 공군 군종 신부가 돼서 첫 부임지가 경상북도 예천이었습니다. 이제 예천에서 가까운 곳이 안동을 가다 보면 도산, 그 안동 하회마을, 또 풍산서원이라든지 예, 뭐 서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양반의 고장입니다. 전통. 그래서 그 예천에 외지 사람들이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이 없었고, 뭐 외지인들이 와서 뭔가를 한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살면서도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애양심이 강하고요. 제가 있을 때 그 저희 군성당 말고 그 안동교구 예천성당,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당인데 그것이 한번 불이 났었어요. 화재 사건이 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싹 다시 지은 성당이었는데 그 성당을 짓는데 물론 그 본토 그 본 예천 신자들도 십시일반에서 도움 이렇게 성당을 지었지만 고향을 떠났던 예천 이 고향이었던 신자들이 모금을 많이 해주었다라고 제가 그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애양심도 강하고 하여튼 지역적인 것들이 강한 데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인들이 회당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곳, 어려웠던 곳. 그래서 그러나 유다인들은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충실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하간 묘사된 정황으로 미뤄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은 유다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될 때 건축물로서 세워질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필리핀에서는 오게인은 이렇게 기도처에서 주로 여자들로 이루어진 유다교 신봉자들이 안식일에 모이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인들의 기도처는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 때문에 강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세례를 받기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필리핀 부근은 늪지였기 때문에 물도 많았다고 합니다. 루카는 바울의 일행이 찾아간 기도처에 몇몇 여인들, 유다인 여인들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만이 기도하러 있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바울의 일행은 이러한 기회들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부인들 가운데서 루카는 특히 리디아라는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리디아는 아시아 지방의 도시 티아티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이며 하느님을 자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였다.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티아티라 하느님을 공경하는 부인으로 지금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티아티라는 아시아 지방의 옛 왕국들 중에 하나였던 리디아에 속해 있던 도시로서 산업과 무역, 특히 염색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리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색 옷감이란 대부분이 조기류에서 얻어지는 자줏빛 염료로 물을 들인 천이지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왕족들이나 부자들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요. 따라서 자색 옷감 장수에게는 이윤도 많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리디아의 고향인 티아티라에는 유다인 자치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고향에서부터 유다인들을 통해 하느님을 경외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리디아가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다는 루카의 언급은 그녀가 바울과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여인에게 이제 하느님께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루카는 전하네요. 리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하여 리디아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입교시킨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자가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위와 연결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것은 그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봉사하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이 충만해진 리디아는 바울의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간청합니다. 루카는 다시 한번 여기서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리하여 바울의 일행은 필리핀에서의 선교의 확고한 구심점을 얻을 수 있었고 필리핀 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점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직접 쓴 필리피서에서 느껴지지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특별히 사랑했던 공동체였고 원칙적으로 교우들의 물질적 도움을 사용했던 바울이지만 필리피 교우들의 물질적 도움만은 기꺼이 받아들였던 바울로 그들만은 바울의 무사무역한 본심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마도 필리피 교우들이 바울을 돕는 일에 리디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필리피 교회는 여인들이 큰 역할을 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어지는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네, 마케도니아 필리피 지역의 주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리디아의 세례와 또 리디아의 등장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유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